어른들은 잊어버린 세상의 지혜.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어른들은 잊어버린 세상의 지혜.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민이와 풍풍이의 아빠 안승준입니다. 모두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지난주에 업데이트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추석 연휴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늦었지만 일단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유민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원생이 아닌 원생의 가족이 먼저 확진이 되고 그 원생까지 확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민이와 같은 반은 아니었기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가족 모두 검사를 했고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에서도 또 추가 확진자는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밀접 접촉자 모두 음성이긴 하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 2주 동안 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유치원이 폐쇄 조치가 돼서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또 한 번 제가 팟캐스트를 녹음할 시간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네요. 아무쪼록 모두 힘내서 무사하게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이러한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우와 알도 계속 가야겠죠. 이렇게 변수가 분명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규칙적으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만 육아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변수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연휴 중에 이렇게 녹음을 하러 잠깐 나와 있습니다. 퐁퐁이가 낮잠을 자고 유민이는 엄마와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와중에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라고 하고 지금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옥탑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민이 생일이 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소소하게 잘 보냈고요. 선물로는 롱보드를 사달라는 본인의 요청이 있어서 롱보드를 지금 어제부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스케이트보드를 탔었는데 그때는 뭐 숏보드 롱보드 개념이 없었는데 그 한참 대한민국에 유행을 할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이 그렇게 그 실기실 앞에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점프하는 거 연습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약간 힙스터적으로 유행한 거는 뭐랄까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유행을 했었던 것 같고 저 초등학교 때 또 그전에 힙스터적이라기보다 그냥 하나의 백투더퓨처 같은 영화에서 왜 마이클 제이 폭스가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습니까? 그때쯤이 첫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스케이트보드를 좀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랄까 힙하게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친구 앞에 앉고 제가 앉은 친구의 어깨를 잡고 발을 구르면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냥 바퀴가 있는 어떠한 도구로서 그렇게 활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뭐랄까 묘기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요. 말 그대로 그냥 영화를 보고 나서 비슷하게 따라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유민이에게 이제 롱보드를 사주고 아빠가 해볼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조금 옛 기억이 나긴 하더라고요. 몸이 좀 기억한달까? 그래서 다행히 유민이에게 마치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시범을 한 번 정도는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금방 또 유민이가 훨씬 더 잘하게 되겠죠. 롱보드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 정말 진짜 길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댄싱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드 위에서 댄싱하는 거 영상 보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유민이가 그거에 이제 반해서 시작한 거긴 한데 아무쪼록 안 다치고 많이 넘어지겠지만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네요. 가장 두려운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씩 다쳐가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제일 두려운 건 한두 번 하다가 자리만 차지하고 외면받는 그런 상황 잔소리가 나오기 직전의 상황 그 상황이 참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또 한 가지 저희 아이들의 근황 중에 좀 컸던 거는 그동안 키우던 장수풍뎅이 암컷과 수컷이 있잖아요. 수컷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본래 장수풍뎅이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보통 보던데 성충이 되고 나서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종족 번식이 끝나고 나면은 보통 곤충들은 수명을 다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저희 집에서 있던 수컷도 지난주에 죽게 됐습니다. 암컷은 아직 좀 튼튼한데 암컷은 심지어 알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최근에 이제 동영상을 찍어 놓기도 했는데 아직 편집 대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곤충 유튜브 유민이의 곤충 TV를 위해서 편집 대기해 놓은 찍어 놓은 영상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는 이제 장수풍뎅이가 짝짓기를 해서 알을 이미 많이 한 열 서너 개 정도 낳은 거를 이렇게 채집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수컷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게 됐거든요. 저는 사실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힘이 없다라는 거는 유민이도 봤었지만 유민이가 자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죽은 걸 발견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민이한테 어떻게 얘기할까를 그 밤에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고민해봤자 사실 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정말로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굉장히 좀 오래 슬픔으로 간직한다고 할까요? 곧바로 슬픔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유민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슬프겠죠. 하지만 본인의 감정에 빠져있기보다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좋은 곳으로 갔을까? 편안하게 죽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먼저 접근을 하고 또 굉장히 고마워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꼭 쓰다듬으면서 해주더라고요.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로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그냥 어린아이의 태도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주의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고마워할 줄 알고 정말 친구처럼 대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의 어떠한 적절함, 균형, 감각이 아이들에게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숲으로 돌아가서 묻어 주었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묻어 주었고요. 암컷은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동안은 이제 짝과 함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연에 가서 다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그 흙이 남아있고 흙 속에 알들이 남아있어요. 한 13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발견을 이제 지난주에 했거든요. 어디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집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잘 찾아보면서 발견을 했고 영상도 찍었고 그로부터 한 15일 정도가 지나야 이제 알이 부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애벌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애벌레가 1령, 2령, 3령 세 번의 어떤 변태 과정을 거치죠. 그것이 거의 9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9개월이면 이제 내년 6월 정도 내년 풍풍이의 새돌이 지나고 나서야 새로운 장수풍뎅이가 또 저희 집에서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긴 여정을 또 함께 곤충 박사의 입장에서 한번 잘 관찰하고 잘 뭐랄까 부양 양육 아닌 거죠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아이들 저희 가족의 근황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바로 어저께 그저께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크면서 제가 좀 뭐랄까 자신이 없다랄까 혹은 이건 정말 다시 공부하듯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감정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의 감정은 뭐랄까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하지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혹은 이끌도록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키우게 되잖아요. 지금 풍풍이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때를 쓴다거나 혹은 슬퍼한다거나 이럴 때 뭐 아니야 괜찮아 달래주면서 이렇게 방향으로 이끌 수 있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하지만 이제 유민이 정도 되니까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끈다라는 게 조금은 어색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뭐 저보다 더 많이 이제 큰 아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주체로서 감정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슬퍼하는 기간 말 그대로 좀 이제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괜찮아? 그렇게 물어보면 괜찮아 하지만 좀 슬프기도 하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유 괜찮아 뭐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가 느끼게 될 다양한 감정의 변화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양육자로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좀 다운되는 얘기는 그만할까요? 저희 집의 아이들 목소리를 또 하나 같이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기 전에 누워서 하는 얘기가 제일 좀 뭐랄까 달콤하고 귀엽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음한 게 하나 있는데 풍풍이의 코딱지에 대한 굉장히 긴 토론입니다. 굉장히 진지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을 한번 가볍게 같이 들어보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그게 뭔데?
코딱지.
코딱지요?
코딱지. 아빠는 코에서 안 나왔단다.
아빠는 코에서 코딱지 안 나왔지. 지아는 코에서 코딱지 나왔어?
지안에는 코딱지 나왔는데
그래 언니도 나올 때가 있고 너도 나올 때가 있는데 아가들은 잘 나와 부끄러운 건 아닌데 먹으면 안 돼?
언니 먹으면 안 돼
언니도. 언니는 옛날에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먹었어
안 돼
배아파 옛날
옛날
속으로는
아빠는 언니는 맨날 배 아팠대
뭐 먹어서?
이거 먹어도 배 아파
그게 뭔데?
코딱지
코딱지 먹으면 안 돼 언니
맞아 안 돼 이제 언니 안 먹는데 지안이도 안 먹을 거야?
아빠 아빠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알았어, 아빠도 안 먹을게. 우리 모두 먹지 말자.
아빠. 나는 먹고 코딱지 먹으면 안 될게.
맞아, 안 할게.
아빠.
네, 들으시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사실은 어떤 기간 동안은 코딱지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사실 유민이가 코딱지를 지금 이 대화에서 말한 것처럼 먹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도 가끔 유민이한테 아빠도 뭐뭐 했는데 아빠도 그래서 아주 혼났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경고의 의미로 무슨 말을 이렇게 지어내듯이 할 때가 있는데 유민이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원래 유민이가 뭐 코딱지를 먹고 막 이런 습관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지안이한테 이제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 배가 많이 아프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진짜로 본인이 받았던 훈육 방식 그대로 동생을 가르치려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더 잘 해야겠구나 제가 양육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그대로 따라서 동생에게 하는 경우가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봐온 대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혼낼 때 뭐랄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화를 내는 느낌보다는 정색을 하는 느낌으로 좀 하긴 하는데 말투도 바꿔서 안 돼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유민이가 풍풍이한테 하거든요. 목소리 이렇게 변조해서 하듯이. 근데 그거를 또 풍풍이가 언니한테 되받아치면서 안 돼 이렇게 똑같이 또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안 돼가 굉장히 난무하는 그런 상태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막 이름도 안유민 이렇게 부르는 거를 똑같이 동생 부를 때 안풍풍 이러면서 근엄하게 하려는 거 보면 되게 귀여워요.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청취자분들의 근황과 이야기들,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까요? 외노자님이 오랜만에 메일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아빠이시죠. 노아의 옹알이 소리 들어보세요 하면서 예전에 옹알이 소리를 들려주셨던 외노자 노아 아빠님. 안녕하세요. 우선 시즌2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체류 두어 달 남짓 우아알에서 보내주신 선물 때문에 더욱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요. 노아는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조부모님들 사랑을 듬뿍 받아서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빠만 줄기차게 외쳐서 엄마를 서운하게 했었는데 저 없이 처가에 몇 주 다녀오더니 이제 엄마만 부르네요. 흐흐. 자동차만 보면 부르부르 가르고 부릉부릉 뿌뿌 가르고 빵빵이라고 외치기도 해요. 부르부르와 뿌뿌. 부르부르는 하여튼 조금 다릅니다. 관점이. 보통은 그냥 빵빵이라고 하죠. 어떤 엔진의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니요. 녹음을 제대로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꼭 귀여운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까르고 요파씨에서 안형인가 유형이 기회되면 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이다 라고 했었는데 저는 진심이에요. 크크크.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외노자 드림. 네, 아쉽게도 노아의 목소리를 이번에는 첨부해 주시지 못했지만 네,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긴 합니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라는 말은 안 만난다라는 말이다. 이런 믿음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그 말 참 웃기지 않나요? 이렇게, 그래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면서 이렇게 헤어질 때 있잖아요. 말해놓고 나면 참 너무 무례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 아닌가 싶어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만들기 나름일 텐데 그것을 전제로 하면은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진 않겠다 뭐 이런 느낌. 아무튼 외노자님은 기회를 꼭 만드셔서 노아의 이야기를 또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시즌2의 시작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연이 하나 와 있는데요. 안녕하시죠? 노래 부르는 영상으로 사연 썼던 육아로 정신없이 바빠 보인다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사실 실명으로 사연을 읽어주셨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이메일에 보낸 사람 이름으로 별 말씀이 없으시면 활동명을 따로 정해주지 않으시면 그냥 보낸 사람 이름으로 뜨는 이름을 읽어드렸었는데 그동안 실명으로 사연을 읽어주셨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익명으로 해달라는 걸 깜빡한 거였어요. 그 다음 사연들은 에라 실명으로 나갔으니 뭐 어쩌겠나 싶어서 말을 안 했었고요. 이제 와서 제 이름은 익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새롭게 이제 익명이라는 활동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거니까 지난 과거와 이제 별개로 새로운 청취자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청취자로요. 이번 사연 역시 짧습니다. 여름에 너무 덥기도 답답하기도 해서 근처 계곡에를 가끔 놀러 갔었어요. 그중 하루는 아이가 워낙 쉬지 않고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통에 생긴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크게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팔을 들어 아프다고 했어요. 비명 지르기 전 상황을 알지 못해 당황해서 팔 주변을 살피니 벌이 죽어 있더라고요. 벌에 쏘인 거군요. 아이는 무심결에 휘두르던 팔이었지만 벌 입장에서는 봉변이었겠죠. 근처에 있던 벌이 아이 손에 맞았던지 그만 아이 팔을 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쩌다 벌이 맞아서 너를 쏜 것 같다고요. 다행히 쏘인 부위만 조금 부어오르기만 하고 더 아파하진 않아서 병원까지는 안 갔지만 아이가 표현하는 말에 저희 부부는 빵 터졌어요. 벌에 쏘인다는 표현을 몰랐던 아이가 벌이 때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누구한테 맞아보진 않았을 텐데 때리면 아프다는 걸 알았는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벌이 때렸다. 한참을 웃었네요. 영상을 같이 보네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이시겠지만 재연 영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늘 우아할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라고 저는 성함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익명이신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벌에 쏘였으면 굉장히 놀라셨을 테고 아이도 깜짝 놀랐을 텐데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처에 계곡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담담함은 뭔가 근처에 계곡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올 수 있는 그런 담담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곡이 없는 어떤 삭막한 도시에서는 벌에 쏘이는 일이면 굉장히 큰 사건일 수 있었을 텐데 하긴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크게 벌에 쏘인 적이 있어요. 벌집을 그때는 이제 정말로 벌집을 건드려서 제가 기억으로 사진이 그날 외갓집에 갔던 사진이 남아있는데 지금의 유민이보다 더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시기 5살 이럴 때 기억이 사실 나는 게 거의 없는데 그렇게 벌에 쏘였던 그 아수라장 같은 뭔가 잠깐 기억이 끊겼다가 된장을 막 발랐던 그게 그래서 기억이 나요. 왜 된장이 내 머리에 있는 것인가. 되게 그 차가운 된장의 느낌이 기억이 나거든요. 차가운 게 아니라 뭔가 하여튼 이질감이 있죠. 무엇이 내 머리에 이렇게 지덕지덕한 것이 있는가 뭐 이런 좀 기억은 나는데 지금은 사실 의료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는 민간요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참 횡행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지 않았었나. 아무튼 뭐 사실은 꿀벌의 침 자체는 그냥 따끔하고 살짝 부어오르고 지나가는 수준이긴 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또 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쇼크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다행히 큰일 없이 무사히 벌이 때렸다라는 명언만 남기고 끝이 나서 다행입니다. 아이가 직접 그 표현을 하는 동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짧지만 귀여운 아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영상이라고 합니다.
벌이 때렸어.
네. 이맘때 아이들의 또박또박함이 참 참 이쁘죠. 뭐랄까 좀 크면 이제 흐름이 생기고 본인만의 말투가 생기잖아요. 이때는 진짜 우리가 자주 우아할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 말투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뭐랄까 굉장히 노력하는 느낌이 보여서 더 대견하기도 하고 우리 익명 사연자분의 아이의 목소리와 말투도 굉장히 그 또박또박 하나하나 말을 배워가는 대견함이 느껴집니다. 벌한테 때림을 당했지만 얼른 또 부어오른 것도 가라앉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연 이분도 인사를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로아 엄마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분의 이름도 본명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히려 이분은 지금 그 아이의 이름을 처음 밝혀주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명보다는 로아 엄마로 소개를 했으면 하는 사인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또 이분도 로아 엄마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또 나중에 메일을 한번 보내주세요. 요새 원에서 영어를 배워와서 한창 귀여운 짓이 최고조입니다. 오늘은 C에 대해서 알려준다네요. A, B, C, D 할 때 그 C인 것 같아요. 허락받고 찍어서 책 주는 아저씨한테 보낸다고 했어요. 그렇죠. 책 주는 아저씨 괜찮네요. 책 주는 아저씨. 요새 육아 우울증 겪는 친구들에게 우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다들 웃으면서 잘 넘겨요. 라고 짧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봐봐요. 저기 주먹이 있네. 내가 잡아야지. 시가 떼줘.
엄마한테 보여주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이게 동영상으로 보면은 이게 행동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오디오만 들었을 때는 동영상하고 같이 봤을 때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 진짜 귀엽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제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이렇게 배운 교육 방식일 텐데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잡아서 씨가 됐다. 손으로 이렇게 주먹을 잡는 그 모양이 씨다 라는 거 굉장히 저도 곧바로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좋은 교육법이네요. 저도 한번 그 유민이에게 해봐야겠습니다. 씨, 물론 유민이는 학원을 따로 지금 다니고 있진 않은데 작년에 다녔던 어린이집에서는 꽤 열심히 코로나 전에는 영어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린이집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그 외부 특별활동 선생님이 오시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끊겨 있는데 사실은 영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다른 나라 언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신기해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그 공립유치원에서 좋은 거는 수어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수화라고 안 하고 이제는 수어라고 공식 명칭이 바뀌었던데 수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또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배워와서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수어라는 거 를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아이가 저는 아예 못하는 거를 한다라는 게 솔직히 처음이잖아요. 저는 수어를 이제 아예 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수어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멋있게 느껴졌어요. 수어를 하는 유민이가 어쨌든 유민이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더 넓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참 확실히 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비단 뭐 수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새로운 거를 굉장히 나보다 더 잘 습득한다라는 느낌을 대부분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다 까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천재설도 종종 등장하는 거겠지만요. 내가 뭔가 기억도 잘 안 나고 나의 습득 능력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랑 맞물려서 아이들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을 서포트해 주겠다라는 어떤 결심도 서게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작은 아이들의 그 영어 시 설명 하나에도 이렇게 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양육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로아에게 책 주는 아저씨가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작가님 서현 작가님의 호라이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서현 작가님의 호라이 호라이를 보내드리기로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호라이 호라이의 자매책인 호라이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란 후라이의 어떤 신나는 여행을 주제로 한 것은 비슷하지만 호라이는 그에 비해서 조금은 더 뭐랄까 심플하달까요?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유쾌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서현 작가님의 호라이를 오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아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이메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oumyteacher@gmail.com 알파벳 U로 시작하고요. myteacher, myteacher, 골뱅이 gmail.com으로 여러분들과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멋진 그림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다양한 육아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민이의 유치원이 2주 동안 폐쇄 조치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그 뭐랄까 아이와 함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좀 유연하게 적응을 하면서 앞으로와 아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결국 지난주랑 통합을 해서 방송이 나가게 될 거고요. 9월의 우아할 다음 회차는 마지막 회차는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이 되겠네요. 9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아무쪼록 모두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건강하게 정말로 아픈 아이들 없이 물론 아픈 어른들도 없이 잘 이 기간을 모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넌 처음부터 멋졌던 것 같아. 내가 준 게 없을 때부터 더 이상 내 말 듣지 않아도 될지 몰라. 너무 아는 척 그만할게. 너랑 나랑은 너무 좋아해서 화를 내지도 못하겠고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 없어. 재밌는 여행을 떠나자.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우린 꿈나라로 떠났지. 엄마 늙지 마 조금 슬픈 약속을 하고 우린 꿈나라로 떠났지.